호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들어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애가 놀다가 뭐 공에 뻥 맞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쳤어요. 어떤 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선언하신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있었고 하나님은 의도대로 잘 지었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모습은 아니고 타락하고 병들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정말 말도 못할 만한 괴롭고 비참한 일들도 더러 일어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병든 세상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거를 일러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일러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병든 세상, 어그러진 세상,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 거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병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의도,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계획, 의도, 작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늘 연습을 해야 돼요. 지난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퀴즈 잔치하는데 오늘 아마 그 문제 나올지도 몰라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한 8번쯤 나와요. 8번 맞죠? 이거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건 한 11번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과 그 성경의 그 예언하신 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주도면밀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도 그저 3500년 전에 주어진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신명기가 일종의 청사진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출애굽, 가나안 정복,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일. 그래서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천하 만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일종의 제사장, 일종의 증인, 일종의 거룩한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명기에서 의와 공도를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3500년 전의 배경에서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역시 지금 타락한 세상, 병든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거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어떤 의도, 어떤 계획, 어떤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신앙을, 종교를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신앙이 병이 들고 종교가 타락을 하면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 병이 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아예 다 잘못된 거냐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뭔가 이게 풀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주님 기쁘시게 하고 복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안 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가난하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뭐 여하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시기를 놓친 거죠. 이 병을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 그냥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이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때를 놓친 가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냈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그냥 뭡니까? 이게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들판에 그 옛날 왜 양철판 이런 거 세워가지고 만든 그 학교. 그 동네는 그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학교, 그 동네에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이를테면 좀 있으면 우리 하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그 지금 그 신선생이 일하는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종교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씩 종교 수업이 있는데 이슬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 학교 가면 이슬람을 배워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학교에 종교 수업이 있는데 스님이 와서 수업을 하세요. 이를테면 도덕 수업 이런 거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변예나 중국에 있을 때 학교 갔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막 이렇게 사진, 이거 군사훈련, 초등학생이 군사훈련 받는다고 얘네가 막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낸 거 제가 그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학교에 가면 공산주의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불교 믿는, 불교 지역에 가면 불교를 배워야 되고, 이슬람 지역에 이슬람을 배워야 되고, 이게 선교사, 자녀들인 거죠. 이게 뭐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치러야 될 대가들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그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혹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신앙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불만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출애굽했던 민수기 지난번에 묵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쉴 틈이 없이 원망하고 쉴 틈 없이 불평하고 쉴 틈 없이 그야말로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왜 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먹을 거 부족하냐는 거죠. 왜 이게 뭐가 형편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소원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헌금도 하고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신앙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하면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우상의 용도가 뭡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상이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종교지요.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모양이 어떻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입니까? 신을 섬겨요.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도 하죠. 그런데 그 목표가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펴고 싶은 거죠.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이 들고 타락해가는 이유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기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자기를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종교를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그저 생식기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단순히 생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헌신한 표로 자기 생식기를 거세한 사람이다 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환 잘린 자, 음경 잘린 자는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2절에서 사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생자는 국어사전 찾아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사생자라 그래요. 국어사전에서는.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맘제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를 옮길 만한 마땅한 우리 한글 단어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거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녀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가면 주로 남신 여신 있고 고대 사람들은 음행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신을 섬기는 예배 안에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일을 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전의 창녀들, 남자, 남창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전 창녀들은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10대까지라고 했느냐. 고대 사회에는요, 이 3500년 전은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종이도 없고 양피지도 없던 시절이고, 이 시대는 뭔 기록을 하려면 토판에다가 뭘 새겨.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족보가 뚜렷했느냐. 아니에요. 이 10대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여러분은 10대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10대면 거의 남이에요. 근데 왜 10대냐? 절대로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거냐? 신전 창녀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신전에 가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는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그래요. 그리고 좁게는 성경에 보면 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여호와의 총회라 그러는 거거든요. 좁게는 예배 공동체, 좀 더 넓게는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혹은 이방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의 특징, 이 우상 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상 종교는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적인 능력까지라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 그거는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근데 다 목표가 뭐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우상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바뀌기도 해요. 전에는 여기 가서 예배하다가 다음에는 저기 가서 예배하는데 왜냐하면 이 신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자기 숭배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근데 이유가 뭐냐? 4절 한번 보시고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암몬과 모압뿐만 아니라 밑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암몬 모압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시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영접의 문제가 아니고 보로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한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민수기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많은 여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 보면 22장, 23장, 24장, 25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전쟁 이야기까지도 해서 22, 23, 24, 25 전쟁 이야기까지 무려 5장을 이 발람 이야기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를테면 출애굽이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게 한 것은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를 저주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주술을 이용한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남의 평안, 남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형통, 남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평안과 형통을 절대로 구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하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진짜 암몬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왔냐? 다윗의 친구 중에 암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여자 룻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도 보시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애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뭔가요? 내 형제라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오바디아서 기억나세요? 저 소선지사 가면 오바디아서 있어요. 오바디아서는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 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애돔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 편에 서고 오히려 형제인데 더 악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오바디아서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래 애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암몬은 로스, 그래 아브라함의 조카고 이 에서는 그 이삭의 아들이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형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돔에 대해서는 그는 내 형제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입장,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했던 나쁜 짓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 애굽 사람 때문에 당한 일이 얼마입니까? 사실상 모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고통, 그 억울함과 원통함의 원흉을 따지면 애굽이죠. 애굽의 학대, 애굽의 압제를 피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말라고, 네가 그 땅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애굽 신세진 것도 있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방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기본적으로 네가 어떤 부대접을 당하고 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는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섭섭한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받은 은혜 생각해라. 네가 억울한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불만 품을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을 찾아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음란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법을 따르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장기나 남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은 창기나 남창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냐, 창기나 남창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창기가 되고 왜 남창이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에까지 떠밀려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장녀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본 산당에 일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지혜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유일한 증거. 그거요. 창녀의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두 창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깔려 죽었어요. 남은 아이를 가지고 이 창녀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3500년 전에는 훨씬 사람들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창녀 아니어도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창녀가 자식을 낳아 길을 놓고 하는 거는 얼마나 참 이게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런데 그 시절에 하여튼 이 창녀가, 근데 창녀는 신명기법에 의하면 제가 어디 가서 창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장녀 재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장녀나 남창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험악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혐오스럽게 여기고 완전히 그냥 뭐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고 이런 잔인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품으시고 세리나 그 죄 많은 여인들도 다 품으시고,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이런 험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품어주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긍휼과 자비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란함과 방탕함을 뒷받침하는 삶을 직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까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더러움을 혹은 세상의 악함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내 직업이 세상을 더 밝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둡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주금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다 금주금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C.S. 루이스 같은 분은 골초였어요. 골초.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몰라요. 뭐 또 엄청 유명한 신학자 중에는 완전히 그냥 코끝이 빨간,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 신학자인데 하여튼 코끝이 빨간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문화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회가 너무 어지러운데 뭔가 이 좀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혹은 이 방탕한 이 문화를 좀 고쳐야겠다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주목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게 이제 담배와 술이었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주목했다기보다 처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목했던 문제들, 처음에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예배 마치고 다 막걸리 파티, 성탄절에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었고 이런 기록도 있어요. 혹시 그런 시절을 또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탄절에 다 이제 막걸리 한 잔씩 돌리고 이렇게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옛날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이랬을 때 뭔가 우리 민족의 고통, 이 일제의 그 폭압 아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 민족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뭔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시절에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어지럽혔던 것이 아편 뭐 이런 거, 술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금주금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시작한 거죠. 물론 뭐 이제 청교도들의 영향도 좀 받고 이런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 100년 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100년 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양조장이었어요. 양조장. 그러니까 양조장을 하는 사람들이 시골 유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양조장을 하는 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양조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포기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지만 이거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인지 아니면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인지 이런 거를 주목하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거 아니고 정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세상의 방탕과 그 음란을 뒷받침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의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재미있는 것이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11절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에 스스로 삼가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적군을 치러 출진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군인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간 것 자체가 악한 일인데 하나님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과정에서도 네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밤에 몽설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라. 우리 며칠 전에 묵상할 때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어떻게 잘 대우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계명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은 거죠. 고대 사회 35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변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똥오줌을 넣을 때 아무데나 똥오줌 넣지 말고 이거 다 흙을 파고 대변을 보고 덮어라. 이거요 군인들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군대,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 군인들이 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넣고 아무데나 똥 넣고,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군인들 하나님은 아무데나 똥을 좀 넣지 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중보건, 사회적 위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데나 똥을 좀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이를테면 사고가 생겼는데 피해자, 가해자가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앞에 우리 신명기 19장 보면 어떤 사람이 숲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져서 사람이 맞았어요. 다쳤으면 되는데 죽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그때는 교통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겨요. 하나님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혹은 복수심에 불타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너도 뭐 당해야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복수심에 매여서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도피성 만들어서 도망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으니까 너가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지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떨어져 사람 죽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의대생 증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의대생을 몇 명을 더 증원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다루는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해. 이거를 그저 의사들이 밥그릇 싸웁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연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건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건지가 나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최소한 지난 2년 동안에 했던 일을 보면 이 정부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감기가 들어도 쉽게 병원 찾아가고 뭐 어디 가면 뭐 여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애가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막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쉽게 갈 수 있는 근데 이거요 모든 나라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전한 특별히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3500년 전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전혀 달랐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고 이 주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종의 생사여탈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게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신명기도 쭉 보면 이를테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종을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고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이 종이요. 자기 주인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이 주인하고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 종이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될 권리. 그런데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우리 주인님을 너무 사랑한다. 나는 자유를 얻기보다 내 주인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종의 귀를 문에다가 대고 구멍을 뚫어라. 그래가지고 이 종은 영원한 종, 평생도록 종, 자유를 포기한.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 제도 같이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 파괴적인 사회 제도 안에 생명의 숨결,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 종이 왜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겠어요? 이 주인은 완전히 폭군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자 노예를 막 착취하는 아주 억압하는 고약한 주인인 거죠. 그 이 종이 참다 참다 못해서 도망을 쳤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 그거 고대 근동화의 아주 일반적인 법이거든요. 그 법은요. 노예가 도망을 치는데 도와주면 사형.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면. 도망친 노예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도망친 노예인 줄 알면서도 주인에게 신고를 안 하면 사형. 이게 법이어서 고대 법. 그리고 노예 제도가 유지되던 모든 사회에는 도망친 노예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만 하더라도 십자가에 제일 많이 못 박힌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이 도망쳤는데 내버려두면 다른 노예들도 다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심각한 죄, 도망친 노예. 어느 시대나 노예 제도가 있는 데는 도망친 노예를 잡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법은 아니에요.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돼. 그리고 그 종이, 도망친 종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를 압제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3500년 전 문화에서는 이거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거예요. 종이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종이 뭡니까? 노예가 뭡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전쟁터에서 포로가 돼서 끌려온 여자예요. 전리품이죠. 전리품. 그런데 이 전리품이 된 여인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사회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때 언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똥 누고 흙으로 덮으라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룩한 공동체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초월적인 힘, 신이라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이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은 고대 사회의 유명한 주술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지금도 그 발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대 사회 주술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사랑.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주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저주해도 하나님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도 연약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말씀하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혹은 연약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이 선한 일이 뭐겠어요? 이 선한 일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 거죠. 우리가 타락하고 병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는 것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